현대를 가리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래가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현대에 살아가는 누구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어려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어려움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두렵다는 거지요. 17절 중반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인도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위임 목사가 되니까요 제일 힘들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전에는 부교역자일 때는 인도해 주시는 이가 있었어요. 책임져 주시는 이가 있었어요. 보호해 주시는 이가 있었어요. 누구요? 담임 목사님이요. 담임 목사님이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서 물어보면 돼요. 혹 실수한 일이 있으면요 담임 목사님이 다 커버를 해줬어요. 예. 그런데요 위임 목사가 되니까,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 모든 책임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 있죠? 너무 두려워요. 무엇보다도 인도해 주는 이가 없다고 생각할 때, 인도해 주는 이가 없다고 생각할 때 참 두렵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맞이했던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면서 두려움을 갖게 된 거고요. 두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광야의 길을 간다고 생각할 때 두려운 거예요. 광야의 길을 간다고 생각할 때 두려워요. 18절 전반전에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야기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 이들에게 있어서는 광야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보다도 더 큰 두려움으로 와 있어요. 왜 광야가 두렵습니까?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두렵지요. 광야는요 물과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렵지요. 광야는요 매서운 추위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더군다나 광야는요 매서운 적들이 가득해요. 뱀이나 전갈이나 심지어 도적대들이 숨어서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곳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도 잘 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네 인생을 보면요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막연함 속에 덩그러니 외로이 홀로 놓여있는 삶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단 말이죠. 어쩌면 우리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요 가장 광야와 같은 삶을 느끼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가장 광야와 같은 삶을 느끼게 하는 것이 뭐냐면 질병입니다. 질병. 그 질병이 찾아오면요 두렵더라고요. 두려워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아,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내게 심각한 병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감당할 수 없는 암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건강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단 말이지요. 어느 날 어느새 갑자기 이 건강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참 괴롭게 만들어요. 어느 할아버지가 며느리와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했어요. 그 시청했는데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냐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함께 며느리와 함께 시청을 하다가 할아버지의 표정이 왠지 심각해지는 거예요. 막 어두워져요. 그래서 며느리가 물었어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얘야, 아무래도 저기서 얘기하는 게 다 나하고 증세가 너무 똑같다. 예? 그 아무래도 내가 저 병에 걸린 게 다 틀림없어. 틀림없어. 그러는 거예요. 잠시 후에 아나운서가 그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멘트합니다.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다 공감이 될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거란 말이죠. 아, 혹 나한테 이 병이? 듣자 하니, 아, 저래서 내가 이렇게 아픈가? 내가 이렇게 힘든가? 내가 이렇게 질병 가운데 어려운가? 이런 생각들을 갖는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미래에 대한 걱정들로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외로이 홀로 정말 사막 한가운데 나 혼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처럼 외롭게 힘들게 어렵게 지쳐 있는 상태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었죠.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그 계획에 따라서 바로왕을 10가지 재앙으로 계속 공격하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선포하게 되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이지만 그래도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막연한 기대를 갖고 첫 발을 내리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이들이 첫 걸음을 내린 장소가 어디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거기에 모으고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어디래요? 광야래요. 광야예요. 어쩌면 이들은 그 바로의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출애굽이 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에 가리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이 애굽만 벗어나면 우리는 이제는 자유고 이제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아니라 그들이 도착한 첫 발을 내렸던 그 땅이 어디냐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주목시키고 있어요. 인생은요, 항상 초행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인생은요, 항상 초행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생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초보 운전자와 같다 얘기합니다. 뭐 거기에는 나이도 상관없어요. 젊은 사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연세가 지긋한 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란 말이죠. 왜냐하면 오늘이란 시간은 아직 살아보지 못한 하루거든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나이가 지긋하게 있는 분들도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아직 살아보지 않은 시간이에요.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아시지요? 어제 뉴스를 통해서 가슴이 너무 아팠던 뉴스가 있었어요. 뭐냐면 가족들이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갑자기 저 반대편에서 네미콘 차가 넘어져서 그 차를 그냥 눌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엄마 아빠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7살 된 아이만 다쳤어요. 여러분, 그 7살 된 아이는요, 평생 얼마나 외롭게 클까요? 그 엄청난 트라우마를 경험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차를 움직여 갔겠습니까? 그 사고 당할 줄 알고 그렇게 자동차를 움직여서 갔겠습니까?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누구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마치 초보 운전을 하는 사람과 같이 늘 긴장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두려운 일이 벌어질까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란 말이지요. 마치 오늘 본문처럼 미지의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란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미래는 이래저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오늘 핵심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염려도 되고 두렵기도 하죠. 걱정도 되지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럼 염려도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만요,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1절 전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있느냐,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멘입니다. 비록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앞서 가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뒤에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지요. 우리 뒤에 따라오시면서 방향만 제시하고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지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앞서 가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란 어떤 의미일까?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어서요. 첫째는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준비합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준비하십니다. 2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말씀합니다. 자, 본문을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를 잘 보면요, 준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죠.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것은 무엇을 얘기냐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해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멈추지 않고 수월하게 전진하게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언제나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세요. 예.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임계점. 물을 끓기 위해서는 여러분 딱 100도가 되어야 돼요. 98도도 안 되고 99도도 안 되고요.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죠. 그 온도, 그것이 임계점이거든요. 그때부터는 물이 막 끌어올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의학 뉴스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 의학 뉴스를 보니까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암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암 사이즈가 2cm까지 크려면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야 2cm의 암 사이즈가 커진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cm가 커지면 그때부터 임계점이 발휘가 돼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한 달에 그 사이즈가 계속 커진다는 거예요. 한 달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암 사이즈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사이즈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가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진행하게 하셔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신단 말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언제 응답될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대체 언제 응답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건 맞아? 이렇게 해서 걱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안 들으신 것처럼 생각이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잘 보세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 따라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면 여러분들이 하던 일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하여 진행되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발걸음이요, 멈춰지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약간의 어려움, 힘겨운 삶의 문제로 인해서 그 발걸음이 멈추어져서 결국은 그들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되돌아갈까 생각해요.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까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유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셔서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리고 돌아서지 않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19절 중반전에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여러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 잊혀짐의 상실감은 엄청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자가 없다. 아무리 기다려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잊혀짐에 대한 상실감이 있을 때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군중들 속에 고독한 존재가 바로 현대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변에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분명히 사람들이 많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겠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것도 가장 도움이 필요할 그때에, 가장 도움이 필요할 그때에 반드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세 번째는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22절 말씀해 보시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얘기합니다. 여기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늘 언제나 곁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곁을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떠나지 않는 분이에요. 여기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인도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이에요.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를 말하는 것이고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는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 맞아?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 고난당할 때, 어려움당할 때, 마치 내 인생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인도하는 거 맞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지나고 보면 아하,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지 못할 뿐이지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지요. 그리고 지나고 보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낮에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뭘까요? 광야에서 낮에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은요, 뜨거운 태양볕과, 그렇죠? 뜨거운 태양볕과 더위입니다. 그것은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구름기둥이에요. 구름기둥. 또요, 밤에요. 밤에 여러분들 가장 큰 위험이 무엇입니까? 추위, 어둠입니다. 추위, 어둠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불기둥이에요. 불기둥.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엇을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낮에는 구름기둥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밤에는요, 불기둥 밑으로 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요, 고집 세게 나는 괜찮아, 나는 멀쩡해,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들은 다 구름기둥 밑으로 들어가는데 나만 멀쩡하게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버텨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머리까지 다 벗겨지지요. 그러면서 다 쓰러지고 픽픽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가장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되어진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분명히 어려움도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 줄을 확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보호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요,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부터 살아갈 때도 늘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옳은 건가, 저렇게 가는 게 옳은 건가, 또 괜히 후회하는 거 아닌가, 괜히 손해보는 거 아닌가,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민하며 갈 길을 몰라 방황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해 보면 17절에 말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18절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21절에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자,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의 내일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당장의 지금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먼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할 그 시간에, 염려할 그 시간에, 걱정할 그 시간에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들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 아름답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행을 막지 않고 그것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진행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첫걸음을 내디뎠던 장소가 어디냐를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첫걸음을 내디뎠던 장소가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까지 인도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곳까지 인도했을까요? 얼마든지 더 빠른 길도 있었고요. 얼마든지 더 가까운 길도 있었고요. 얼마든지 더 편한 길도 있었어요. 가보면요, 이스라엘 가보면 그래요. 굳이 블레셋 그 길, 가드, 아세라 뭐 그쪽 길을 선택하지 않아도 예? 아, 그 길로 여러분들 선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길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잠깐이면 갈 수 있는,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더군다나 장정만 60만이고 그러면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이 넘는 숫자예요.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면 얼마나 많았으면 대열을 서서 갑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왜 그렇게 빙빙 둘러 이렇게 가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요한 두 가지 이유.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질 때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더 좋은 길이 있고 얼마든지 더 편한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 건 내 인생을 이렇게 굽이굽이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이끌어 갔을까? 그냥 이 길로 가면 더 편한데 훨씬 더 편한데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게 이끌어 갈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런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17절 말씀해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얘기합니다. 말씀해 보면 분명히 빠른 길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 빠른 길이 어디지요? 블레셋 길이요. 블레셋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주 막강한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게 되면 분명히 전쟁을 치룰 것이 뻔한 거예요. 그러면 늘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움만 겪어도 불편해도 불평만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자. 아이고 이럴 바에야, 예, 이럴 바에야 다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지요. 제가 지난주 새가족 신방을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예, 아직은 제가 자꾸 세상이 자꾸 생각나요.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지만 아유 그냥 제가 그냥 세상 친구들이 더 좋고 아직은 가서 세상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더 좋지 교회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상이 더 좋아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혹시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하면서도 어려움이 만약에 있어 보세요. 문제가 생겨보세요. 그런 분들 단번에 얘기할 거예요. 아이고 신앙생활에도 별 수 없네. 별 수 없네. 아이고 신앙생활에도 아무런 유익이 없네. 그리고 다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다 애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결같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소망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고생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든 고생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최대한 지름길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냥 이왕이면 빨리 갔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빨리 성공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빨리 출세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빨리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냥 이왕이면 그냥 지름길로 가는 게 좋지 왜 둘러갑니까? 둘러가는 거 별로 즐겁지 않지요. 반갑지 않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또 기왕 가는 길이라면 남들보다 앞서가는 게 더 좋지요. 남들 뒤따라가는 게 뭐가 즐거워요? 남들보다 앞서가는 게 좋지요.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실한 사랑은요, 상대방의 수준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즉 그의 약점과 미숙한 부분들까지도 다 이해해 주면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약점, 그들의 연약함, 그들이 혹 어려움을 만나면 반드시 돌아갈까 고민하고 갈등할 것을 뻔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둘러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둘러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록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요, 아직 확실한 신앙인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아시잖아요. 애굽 생활이 430년이 지났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면요, 그들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들의 신앙적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렵게 어렵게 해서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이제 막상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그들이 만난 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와 같은 그 삶이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됐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흔들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전쟁을 보는 순간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을 너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만나지 않게 빙 둘러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빙 둘러가게 하시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 인생에 그것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길로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면요,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 인생의 플러스의 인생이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둘러가지만 그 둘러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애굽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빙 둘러서 이끌어 가십니다. 18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왜 광야길로 백성을 인도하십니까?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이끌어갑니까? 이것은요, 애굽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애굽에 대한 습성, 애굽에 대한 속성을 완전히 사라지도록 지울 수 있도록 새롭게 다듬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들이 첫 걸음을 내딛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에 첫 걸음을 딱 내딛었으면요, 그들은 교만하기 짝이 없었을 겁니다. 신앙 훈련은 고사하고 그들은 교만하기 짝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무시했을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광야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광야를 만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애굽을 얼마나 빨리 지우느냐에 따라서 광야의 삶의 길이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애굽에 대한 삶을 자꾸 기억하지 마세요. 아이, 언제든 다시 돌아간다. 신앙생활하다 재미없으면 언제든 나는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할수록 광야의 시간이 길어져요. 나는 이제는 애굽은 다 잊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 나는 일평생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광야의 그 시간이 짧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세상 생각나잖아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여전히 애굽을 못 지우고 틈만 나면 애굽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성향을 너무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애굽의 기억을 완전히 지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승리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다들 승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 두 가지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삼아야 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진정한 인도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인도자가 누가 됩니까? 정치인이 될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가 됩니까?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보아왔잖아요. 대통령이 희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지식인이 되면 여러분들의 진정한 인생의 인도자가 될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아,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다. 배워야 할 게 더 많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깨닫습니다. 섣불리 공부한 사람들이 섣불리 얘기하죠. 내가 다 안다, 세상을 다 안다 얘기하죠. 아니요, 박사가 되면요, 공부 많이 하면요 오히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나 여전히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다. 지식인이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가 됩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전문가가, 탁월한 전문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의 인도자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꿰뚫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정확하게 꿰뚫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참된 인도자는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에는요 내비게이션이 참 좋아졌습니다. 심지어 정체 구간도 피해갈 수 있도록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두 여자의 말만 들으면 실패하지 않는다. 그렇죠? 집안에 있는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실패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정확하게 내다보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정확하게 안내해 주시는 분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내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내를 받아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빠른 길보다 가까운 길보다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빠른 길 너무 찾지 마세요. 가까운 길 너무 찾지 마세요. 때로는요 빙 둘러가는 길이 더 재밌기도 해요.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도 있어요. 빠른 길 가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예. 민수기 9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과 계속 이어져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고 구름기둥이 머무르면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것도 한 달이 되었던 두 달이 되었던 1년이 되었던 그 구름기둥을 철저히 따라갔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기에서 자신들의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 200만 중에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 중에는 성질 급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목소리 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기다리지 못해서 막 성급하게 결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야단법석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독불장군처럼 아마 그 중에는 몇몇은 아마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철저히 자기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정만 따랐습니다. 이들은요 오직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쳐다봤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이런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결정하고 먼저 성급하게 움직이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너무 열심히 있는 분들을 보면 무서워요. 교회에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은 제쳐놓고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하죠. 그래놓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은 하나도 내게 복을 안 주셨다고, 결국은 본인이 성급하게 하나님보다도 본인이 앞서서 하나님 다 지쳐놓고 본인이 해놓고 결국 원망은 하나님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의 삶에 중요한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자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따르자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무조건 빨리 가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인도를 받아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은 우리네 인생, 끝은 보이지 않고 길을 잃기도 하며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기도 하였다가 신기루를 쫓기도 하는 우리네 인생, 이처럼 인생이 불확실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무능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절망이 될 때 앞서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가는 길 찬양하겠습니다.